저희가 지금 마이크들이 조금 아직 좀좀 완전하게 조절이 안 되어서 중간중간에 좀 말썽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의 맨 끝부분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주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야기 책들이나 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럼 그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결말. 결말이 없는 이야기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말은 나게 마련입니다. 해피엔딩이 됐건 또뭐 그렇지 않건 분명히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 춘향전 이야기를 다 아시죠? 춘향전. 춘향전 이야기를 보면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말은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장원급제를 한그 이몽룡이가 이제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라도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춘향이를 구해내고 이 변합도를 변사도를 이제 이 봉고 파직하는 그것이 결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 이야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때뭐 월매 이야기도 나오고 뭐 퇴기 월매가 어떻게 그 춘향이를 낳았는지 뭐 이런 얘기며 또뭐 춘향이와 몽룡이가 이 광한루 맞습니까? 어디요? 광한루? 광한루에서 뭐 그네를 타다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100년 가약을 맺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다가 이 이몽룡이가 그 아버지가 이 서울로 가시는 바람에 같이 따라서 뭐 가게 돼서 헤어졌고 뭐그 사이에 이제 이 탐관오리가 이제 와가지고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게 했는데 그걸 거절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그 중간에 그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이제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수절을 했던 이 춘향이가 나중에 이참 장원급제해서 돌아온 이 이몽룡이의 품에 안겨서 참 백년 해로를 했더라. 이게 지금 결론이지요. 그렇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도 처음에 시작 부분이 있고 진행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아기가 태어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는 지금 하민이가 제일 어리죠. 하민이가 지금 몇 개월 전에 태어나서 이제 이 아이가 열심히 이제 우유를 먹고 잘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도 가고 학교에 이제 입학하고 해서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고 아이들 낳고 열심히 일하고 하다가 나이가 들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중에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세가 이제 더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사람이 약해지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죠. 한 국가가 태동을 하고 뭐 고조선이 태동을 했든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태동을 했든 태동을 하고 나서 강성하게 번영기를 구가하고 나서 그게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또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다른 국가에 함락이 되죠.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의 일생도 그렇고 한 국가의 일생도 그렇듯이 인류 전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류의 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이야기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성경책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에이 별거 없네 하고 집어던지지를 못하는 이유는 이 책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담고 있는데 이 안에는 무슨 문학 작품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시도 있고 무슨 역사 이야기도 있고 무슨 과학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인간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한치 앞에 일어날 일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은 이 시간 안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현재뿐입니다. 1초 전의 것도 과거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1초 후의 일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1초 후의 일도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그냥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 행동을 조절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사람의 행동을 프로그래밍 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철학적으로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결정론,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큰 틀에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다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보니까 미래에 관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이 거대한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정금으로 돼 있고 뭐그 아래는 은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으로 돼 있고 나중엔 철과 흙으로 섞여 있고 하는 그런 신상을 봤을 때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역사적으로 있게 될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지금 머리에 해당하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한 사람의 왕권이 계속해서 약화되어가면서 맨 마지막 시대 역사의 종결 쪽으로 가면은 그때는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도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역사가 다 진행된 이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자꾸 이 성경의 연대를 후대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다 성취된 다음에 나중에 누군가가 옛날 일을 역사책을 보면서 이걸 짜집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이 역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어 놓은 책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 이 다니엘이 이미 기록해 놓은 이 역사에 의해서 지금도 인류가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는 제국이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근 2000년 전에 거의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다시 로마가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로마는 로마 캐톨릭 안에서 그동안 면면이 보존이 되어 왔었고, 그 로마의 어떤 행정 체계나 이런 것들은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문화를 통해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로서의 로마는 지금 현대에 와서 지금 유럽 연합이라는 형태로 지금 다시 지금 재건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 해당하는 그 국가들이 옛 로마 제국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책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또한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미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의 그 문법에 보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래의 사건인데 문법적으로는 과거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벌어질 일인데,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문법적으로는 과거 형태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내가 이러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이미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그게 정작 성취가 돼야 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겠다 했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영원히 그냥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가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맨 마지막에 벌어질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고 불리는 그 심판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심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요 크고 흰 왕자 심판보다 천년, 시간상으로 천년 앞서서 벌어지는 심판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리는 심판입니다. 아직 저희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나서도 또 천년 후에야 있을 그 심판이 지금 우리가 읽은 크고 흰 왕자 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리는 이 심판석은 여기는 100%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공중에 재림하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집을 마련하러 갔던 이 신랑이 돌아올 때 그 쇼파르라는 나팔을 불면서 신랑의 종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그렇죠?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그 소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하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럼 신부인 우리 교회가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쇼파르가 울릴 것입니다. 그것이 울리고 나서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마치 이 모래 속에 쇳가루가 섞여 있다가 자석 갖다 대면 쇳가루만 척 가서 붙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척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게 휴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개념은 성경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명확하게 성경에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올라갔을 때 그 이후서부터 이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그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 이 땅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랬어요.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예요. 그것을 통과할 때 마치 유대인의 그 신부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부방에 7일 동안 신부방에서 나오지 않듯이 우리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게 참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이제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상을 하나 받냐 열 개 받냐의 문제인 것이지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할 때 이제 베마라는 그 그리스의 그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그 올림픽 하면서 선수들이 다 뛰고 나서 그 시상식 하는 그 시상대, 그게 이제 베마라고 불렸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자격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잘 달린 사람 상을 주는 심판석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가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으로 쌓았는지 은으로 쌓았는지 아니면 지푸라기로 쌓았는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그 이후에도 천년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있게 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제 개혁성경 용어로 이제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년 동안 그렇게 통치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다 종결되고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모세 율법하에 유대인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또 교회 시대를 거치고 해가지고 지금 천년 기간을 덤으로 주셔서 그래서 인류에게 수많은 그 기회들 충분한 기회들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실패하지요. 천년왕국에도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을 천년을 통치하시는데 그 이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마귀가 놓이니까 사람들이 또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지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 각 세대, 각 경륜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의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역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심판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심판이 크고 흰 왕좌 심판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개역성경 용어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백보좌 심판 이렇게 부르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 불못,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선고 공판이에요. 선고. 그냥. 여기서 다시 뭔가가 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여기서 언도받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의 특징을 보니까 이 심판은 인류 역사상 최종적인 즉 마지막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뭐 항소도 하고 뭐 상고도 하고 뭐 대법원까지 쭉 가지 않습니까? 이게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땅이라는 것은 이 영어에서 지금 earth가 땅으로도 번역되고 지구로도 번역되죠. 이 지구와 이 하늘, 그러니까 이 우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이 해와 달과 별, 이 유니버스 또는 코스모스, 이 우주 자체가 지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공간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어디에 또 다시 나오냐면 베드로후서를 여러분이 펴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10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질을 잘게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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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르면 그 물질의 성질을 유지한 채 가장 작은 알갱이가 나오는데 그게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분자를 또 자르면 그 물질의 성질은 없어지면서 이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구성성분인 원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자를 또 자를 수가 있는데 그 원자를 잘라보면은 그 안에 원자 핵이라는 부분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핵도 또 강력한 에너지로 그것을 부숴보면, 그게 이제 입자 가속기 같은 거죠. 그런 거로 부숴보면 그 안에 지금 양성자라는 게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걸 또 깨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 제 또래의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래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한 100여 종이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지금 뭐 한 수십 년 지나면서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낸 바에 의하니까 그 원소를 이루고 있는 소립자가 또 100여 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온 세상에 이 존재하는 이 여러 가지 이제 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중요한 힘들이 예를 들어서 중력, 만유 인력이라 그러죠. 우리 이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 또 뭐 전자기력, 그 다음에 이제 핵에서 발생하는 이 힘이 있는데 이 원소가 붕괴되지 않고 이것을 엮어주는 그 힘이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지금 누가 유지하고 계시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예수님이 그걸 유지하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쥐고 있던 그 힘을 손을 탁 놓으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무슨 새와 여러분 몸이나 제 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없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플라즈마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그런 상태에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것과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뜨거운 열에 녹아서 해체가 된다. 이 성경이 대단히 과학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을 발견해내는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한 뭐 1900년대 초 뭐 그런 때 아닙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을 뭐 이야기하던 게 1905년 뭐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세 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열에 녹지? 이런 거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고등학생도 이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지금 이게 맨 마지막에 이 온 우주가 이렇게 해체가 되어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하늘이 지금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된 상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맨 마지막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의 첫 번째 특징, 가장 마지막 심판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아서 천년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이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여기 보니까 12절서부터 보니까 내가 봄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살았는지 뭐 가난하게 힘없이 살았는지 관계없다는 거죠. 제국의 황제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여기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 지옥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그 지옥은 그것은 최종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임시처소예요. 이 지구 속에 있는, 이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임시처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기 때문에 사망도 넘겨주고, 그러니까 사망이 넘겨준다는 얘기는 뭐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석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면제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다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영원히 사나보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영원히 사실 살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사느냐 때문에 지금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나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과 완전히 격리된 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서 그거를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걸 둘째 사망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지금 받는 부활이 지금 정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들도 몸을 입고 일어나서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정죄의 부활이 이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크고 흰 왕좌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최종 심판을 받고 그리고 불호수, 불못, 호수는 호수인데 물로 잠겨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로 잠겨있는 호수,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의 특징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변호사가 없이 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뭐 이 중에 재판을 받아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안 받아봤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재판을 받는데 이 검사가 나를 기소한 검사가 얼마나 악착같이 나를 이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조목조목을 해가지고 나를 옭아매려고 얼마나 기를 쓰면서 나를 이렇게 고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검사보다 학력도 낮아, 아는 것도 낮아, 법률 지식도 낮아, 돈도 없어, 아,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 앞에서 이 검사의 그냥 막 추상 같은 막 그런 이 고소에 내가 당해낼 재간이 없을 때, 그때 나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바로 변호사일 것입니다. 가장 유능한 변호사. 가장 유능한 변호사만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재벌들 같은 경우에 돈이 많으니까 가장 유능한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법망을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이 죄인들은 변호사가 없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미 이 무료 변호사, 국선 변호사, 이 무료 변호사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그렇죠? 변호사가 계세요.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이 온 우주에서 죄인을 변호할 변호사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마리아가 중재자가 아닙니다. 마호멧이 중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장로님이라고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같이 발목 잡고 따라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 중재자,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도 나를 변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의 특징은 첫째, 최종적인 심판이다. 더 이상 없다. 둘째, 이 심판에서 면제되는 자가 없다. 셋째, 변호사 없이 받는 재판이다. 이제 네 번째, 여기 이 재판의 특징은 보니까 흰 왕좌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흰 왕좌. 여기 크고 흰 왕좌, Great White Thron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징이 두 개예요. Great 하다는 것, 크다는 것과 White, 희다는 것과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흰 왕좌라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자, 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희다. 희다는 건 정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라는 것입니다. 순도 100%. 그러니까 순도 100% 앞에 나를 세우는 문제인 것입니다. 100% 깨끗하신 분 앞에서 죄를 그대로 가진 채 서 있는 그 느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깨끗하게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세수만 안 하고 가도 아유 내가 조금 내가 조금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지금 100% 깨끗하신 그분 앞에서 죄인이 서 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딱 갖는 느낌은 내가 불결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하는 느낌이 가장 먼저 올 것입니다. 내가 너무 더럽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내는 달걀 같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 심판대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 만약에 내가 선다면 나는 수술로 떼어낸 암덩어리 같은 존재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신, 이 흰 왕좌 앞에서 나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토해낸 그 토사물 같은 존재구나. 즉각적으로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완전하시고 100%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부가 썩어서 질질 흐르는 고름과 같은 존재구나.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길거리에 뱉어놓은 가래침같이 더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흰 왕좌의 의미입니다. 네. 또한 100% 깨끗하신 분 앞에서 죄를 그대로 가진 채 죄인이 받는 두 번째 느낌은 너무 창피하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불결하구나. 두 번째, 너무 창피하구나. 이 느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치심 때문입니다. 이건 패션을 위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패션으로 옷을 해입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옷의 기원을 보면 수치심 때문에 입었던 것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입는 이유는 수치심 때문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100%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죄를 그대로 가진 채 섰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누군가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사람이 발가벗겨지게 되면 그러면 느끼는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수치스럽죠? 모멸감을 느끼죠? 당황스럽죠?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크고 흰 왕좌 심판석 앞에서 죄인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이러한 수치심과 모멸감과 이 당황스러움, 초라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효과로 인해서 대부분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 고문자들을 발가벗긴 채 고문하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건 상관없이 남자들도 고문을 시킬 때, 고문을 할 때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심에 그 인간의 그 존엄성이 훼손된 그 수치심에 치를 떨면서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한없이 낮아지면서 이 자기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발가벗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벌거벗겨진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가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장 차림으로 그렇게 참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 혼자만 딱 벌거벗겨진 채 그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치욕적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크고 흰 왕좌, 이 흰 왕좌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또 다른 특징은, 마지막 특징은 큰 왕좌라는 것입니다. Great Throne, 큰 왕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흰 왕좌이기도 하고 큰 왕좌이기도 합니다. 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거대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사람이 거대한 것 앞에 서게 됐을 때 느끼는 느낌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압도당하는 느낌, 두려운 느낌. 그러니까 그 거대한 것 앞에서 나 자신의 상대적인 그 엄청난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어른이 그 작은 아이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아이가 이렇게 어른을 딱 쳐다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기 때 그러셨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러면은, 아기들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 앞에 이렇게 딱 하고 서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하는 얘기가 눈높이를 맞춰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눈높이를. 그래서 아이들 키에 맞춰서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대단히 두려워, 저는 너무 왜소한가요?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큰 왕좌 앞에서 서 있는 죄인의 이 심정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 동영상 중에서 이 토네이도에 관한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찍어서 올렸는데 토네이도가 저쪽에서 오는데 자기 집에서 찍은 거예요. 자기 집 쪽으로 오고 있어요. 자기 집 쪽으로. 그런데 그 창문 안에서 막 식구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거를 찍었어요. 토네이도가 다가오는 모습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하로 대피해가지고 이제 그 더 이상 영상이 없어요. 그 느낌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빨아서 이 집어삼키어서 날려버리는 이 토네이도 앞에, 나한테 다가오는 토네이도 앞에 내가 서 있는 느낌. 그게 바로 죄를 그대로 가진 채 이 죄인이 이 하나님의 이 큰 왕좌 앞에 서 있을 때의 느낌일 것입니다. 거대한 폭포 밑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폭포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폭포 밑에 있어도요, 이 울리는 소리나 이 쏟아지는 물줄기를 보면은 사람이 정신이 멍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러한 폭포 밑에 사람이 있게 되면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가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마치 이러한 느낌이 바로 이 큰 왕좌 앞에 서 있는 이 죄인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이 심판에 오지 말라고, 이 크고 흰 왕좌 심판에 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이 거대한 존재 앞에 서 있는 느낌을 좀 느껴보라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해일이나 거대한 폭포나 또 이러한 이 화산 폭발이나 또 이 우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대한 존재 앞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줘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의 증거들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 양심의 증거와 직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의도적으로 거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석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 말이 얼마나 정말 한심한 이야기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라. 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온갖 불경건한 말들과,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거침없이 모독하고 있는지 보시죠? 얼마나 대담무쌍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정말 원색적으로 비난하는지 여러분 보시죠? 이랬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신성모독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는지를 그 앞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왕좌는 큰 왕좌입니다. 큰 왕좌. 죄인을 압도하는 왕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것은 절망과 공포입니다. 절망과 공포. 우리가 거대한 것 앞에서는 절망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달려오는 데가 서 있습니다. 그게 공포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게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도망가고, 머리는 도망가고 있는데 몸은 굳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큰 왕좌 앞에 선 죄인들이 그 모습일 것입니다. 완전히 몸이 굳어 있을 것입니다. 공포로 인해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보게 될 이 예수님은, 이제 우리 크고 흰 왕좌 심판 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 때 사람들이 보았던 그러한 참 자라나기에 연한 순 같고 그 뭐 형체가 뭐 아름다운 것이 없고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심지어 이 요한, 사도 요한조차도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거의 기절했습니다. 하물며 죄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판석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큰 심판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또 하나는 크고 흰 왕좌 심판석. 제가 믿기로 우리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개인의 이 구원자, 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모셔드려서 구원받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지금까지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호의를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면은 우리 몸은 무덤으로 가지요. 3일이면 썩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우리의 이 혼은, 우리의 혼은, 사람의 혼은 즉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 처소인 지옥에 있게 되다가 이제 역사가 다 종결될 때, 최소한 앞으로 1000년이 더 남았습니다. 역사가 종결될 때 그때 크고 흰 왕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받는 이 심판은 변호사 없이 받는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백옷같이 깨끗한데 그 중에 나만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정장 차림인데 나만 그 모임에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그 토네이도가 날 향해 다가오는 그 느낌 앞에 서 있는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판석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면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면 여기 가는 겁니다. 크고 흰 왕좌 심판.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두려우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노의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을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해야 됩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기회가 남아있을 때 이 두려우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참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한자리에 있었는데 나중에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다시 입고 부활했을 때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은 분들은 이러한 심판을 크고 흰 왕좌 심판을 면케해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한 것이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 엄청난 것에서 참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고 또 아직까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조금 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